기후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의결한 2021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법안이 우리의 참전 용사들과 군대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서 미국을 우선하려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과 모순되는 등 핵심 국가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선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 등 미군 병력 철수를 위한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수권 법안은 이달 초 하원에서 찬성 335대 반대 78, 당원에서는 84대 13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의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에 대해 하원은 28일, 상원은 29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추가 공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바그다드의 우리 대사관이 지난 일요일 몇 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면서 사진과 함께 이 세 발은 불발탄인데 어디서 온 것일지 생각해보라며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건강한 충고를 한다며 만약 미국인 한 명이라도 죽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숙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레마인이 사령관 제거 1주년이 되는 내년 1월 3일을 전후해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군 당국은 20일 미국 대사관 등이 입주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8발의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21발의 로켓 공격이 있었고 미국 대사관 부지 건물이 손상을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기여한 핵심 참모들에게 국가 안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훈장을 받은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 지역은 과거의 갈등을 마침내 넘어섰으며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지난 넉 달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수단, 그리고 모로코 등 아랍 4개 국가와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더 많은 나라와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매트 헨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두 명에게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헨콕 장관은 이번에 확인된 변종 바이러스는 앞서 영국에서 확산한 변종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2주 내 남아공을 방문한 사람은 자가격리할 것을 요청했고 남아공 여행을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 적용됐던 최고 4단계 봉쇄 조치를 오는 26일부터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3일 하루 39,3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748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검찰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정부가 주관하는 벚꽃 보기 행사 전날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인사 등을 도쿄의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고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국내 문제라는 의견과 미국 정부의 우려 표명은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부실 이행으로 제재는 힘을 잃었고 중국의 위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엘리엇 앵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앵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앵겔 위원장은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회가 지난 115대 회기 통과시킨 북한 인권 재승인법을 상기시키며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개정안은 남북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앞서 VOA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측은 VOA에 내년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미국 의회 인사들과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직 미국 관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은정 기자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23일 각각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갈루치 대사님, 한국의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최근 VOA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Question or the issue of leaflets going from the south to the north is really an issue of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bout how the South wishes to.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문제는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한국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죠. 미국이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유일한 부분은 남북 관계가 미국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노력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단은 특히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 관리들이 전단 문제에 대해 견해를 상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가 한국 정부의 전단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맥락에서 전단 문제를 한국 국내 정치 문제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I mean, it has always struck me for the last 30 years or so that the question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 question of foreign policy. The question of North Korea in the Republic of Korea is a question of foreign and domestic policy.
지난 30여 년간 내 생각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는 외교의 문제이며 북한과 한국의 문제는 외교의 문제이자 국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북한인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이해해왔습니다. 이번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내부의 생각에 영향을 줘야 할까요? 이를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한국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을 둬야 할 사안일까요? 그런 사안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전단 문제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Matters of freedom of speech or free expression, as I understand them, to typically arise in a democratic society, go to what one can express openly in that society.
제가 이해하기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문제의 핵심은 그 사회 내에서 개인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만일 한국인이 견해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를 막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하려 한다면, 가령 전단지를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다뤄야 하는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시민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탈북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 would have understood that North Koreans who have defected and are in South Korea can speak what they wish to speak. What's being said here is, again, I understand.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하기로는 한국으로 간 탈북자들은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죠. 북한의 기분이 상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북 전단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앞서 VOA에 말씀하셨는데요.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is an extremely serious one. I don't see how leaflets going north impacts this particularly and whether that's the best way.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극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이 인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한 대우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렇게 다뤄져 왔고요.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국 영토와 외국에서까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로버트 킹 대사님, 한국에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The argument has not been made that this is a danger, that using balloons and carrying leaflets.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풍선과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게 어떤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사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풍선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법안에도 풍선을 보내면 무거운 벌금과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접경 지역의 위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킹 대사님은 대북 전단 금지법 자체에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
The anti-leaflet law has been an important thing for the defectors. It's been something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raising.
전단은 탈북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서 대북 전단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독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ell,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a major issue, and that's something that is extremely important. There is some information that comes in with the leaflets. It's not the major.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단으로 정보가 일부 북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북한 내 외부 정보의 원천은 라디오입니다. USB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매우 중요한 정보 유입 수단들이며 장려되어야 합니다.
대북 전단 문제를 한국 국내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It is a domestic political issue, but it does have important ramification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국내 정치의 문제죠. 하지만 국제 정치와 국제 관계에 파문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채택된 방식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는 매우 분명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틀의 국제정치에서도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킵니까?
Obviously it's an internal issue for South Korea in the sense that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control its borders and needs to maintain.
한국이 자국의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한국 내부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과 행동은 북한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북한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에도 위협을 제기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특별히 긴밀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pparently, the United States has expressed concerns confidentially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 think that's the approach.
명백히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냈고, 이게 미 의회는 대북 전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몇 주 뒤 의회가 개원하면 관련 청문회도 열릴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일들도 전개되고 있지만 전단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띱니다.
지금까지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서명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하원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서명 거부 의사를 전하고 이 법안은 핵심 국가 안보 조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서명 거부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담긴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철수를 위한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거론하며 이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따라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해외에 미군을 얼마나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주한 미군의 경우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의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에 대해 하원은 28일, 상원은 29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이 두 달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무역 총액이 100만 달러대에 머물렀고 특히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3일 공개한 11월 북중 무역 총액은 127만 3천 달러입니다. 전달인 10월 기록했던 역대 월간 최저 수준인 165만 9천 달러보다 약 40만 달러 더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것은 물론 100만 달러대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 1998년 국제사회에 총액이 공개된 이래 줄곧 적게는 월 2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6억 달러를 기록해왔습니다. 따라서 100만 달러대의 월 무역액은 극히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1월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1월 대중수입액은 전달보다 약 41% 감소한 14만 8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통상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들여올 때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기록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양국이 주고받은 전력이 무역 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순수 물품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10만 달러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수출액도 전달보다 약 30만 달러 줄어든 112만 5천 달러로 전력을 제외한 실제 상품 수출이 100만 달러를 넘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12월에도 계속된다면 북한의 2020년 대중무역 총액은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무역 총액은 5억 3,41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억 1천만 달러와 2018년에 21억 8천만 달러에 비해 20에서 25% 수준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 이전에 51억 9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2001년 1월부터 11월 사이 대중무역액이 5억 달러를 넘기고 2004년 같은 기간 누적 무역액이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단 한 차례도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무역액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줄어든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액은 국경 봉쇄 여파가 본격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됐습니다. 이후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이 국경 봉쇄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7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10월과 11월엔 사실상 무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국경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의 대중무역액 감소폭이 월등히 큰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11월 무역자료에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교역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년도 대비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200여 개 나라 중 북한만큼 감소폭이 큰 나라는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일부 섬나라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 BOA에 북한의 무역이 아무것도 없는 수준을 보였다며 11월 북한의 대중무역액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수출입이 사실상 중단된 정황은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일부 확인됩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를 확인한 결과 북한 남포항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이전보다 많은 컨테이너가 수개월째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야적장의 컨테이너 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야적장이 텅 빈 경우도 관측됐던 것과는 뚜렷이 대비됩니다. 또 해당 야적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야적장의 동쪽 지대에만 컨테이너들이 보관돼 왔는데 약 4개월 전부터는 서쪽 지대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차기 시작해 지금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BOA는 최근 남포항과 대한항 일대에 대기 중인 선박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약 90척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해외 운항에 투입되지 못한 선박들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clear, I think, from the Chinese trade data and all the anecdotes and all the North Korean announcements about the
중국의 무역 자료와 내부 소식 그리고 북한의 국경 봉쇄 발표 등에 따른 북한의 대외 무역 감소 현상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내년 1월에 북한의 교역량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전례 없는 강도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느슨해진 대북 제재를 중국 등이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제재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불이행 관행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중단하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의 제재 전문가들은 제재 명단에 이름을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제재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과는 별개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이미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이 크게 꺾여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관적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강력한 현행 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재를 고안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북 압박 방안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BOA에 중국 등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할 첫 번째 단계는 위반 업체 등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다며 현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법률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이행과 최대 압박을 스스로 중지시키고 대량 학살자와의 사진 촬영에 그의 유산을 건 지 2년이 지난 뒤에 취한 조치들은 너무 부족하고 뒤늦은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스탠튼 변호사는 유령 회사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른 유령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북한 석탄을 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현 대북제재 이행 강도로는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북한과의 밀무역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때 유엔의 대북결의를 준수하는 듯 보였던 중국 등이 심각한 대가가 따르지 않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더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됐다는 진단입니다. 뉴컴 전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회피에 연루된 북한의 조력자로 인식되는 국제적 망신을 피하려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며 따라서 두 나라와 북한 간에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과 국무부, 재무부 등에서 북한 경제를 집중 분석했던 뉴컴 전 위원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와 정제유 수입 제한,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지속돼 왔다며 초기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대북 결의를 강력히 이행했다면 제재 위반의 규모와 범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재를 강력히 이행했다면 북한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려는 세력과 또 높은 거래 비용으로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이지만 제재를 느슨히 이행하면서 위반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했던 초기 대북 제재 의지가 급속히 약화한 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역대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 관련 미국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계속 사정을 봐줬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결의와 미국법을 위반한 모든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면 제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 결의와 미국법 위반 증거를 확보한 모든 대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현행법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새 법이나 행정명령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제재 위반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수년 동안 위반자에 대해 미국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미국 의회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돈 세탁을 한 중국 12개 은행 리스트를 백악관에 보냈지만 행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9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중국 회사 두 곳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를 철회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2018년 중국 내 유령 회사와 은행이 무더기로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제재를 당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들었지만 결국 그런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이 제재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종이 조각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been told that in 2018 there was literally piles of entities in China, both front companies and
미 중앙정보국 정보 분석관 출신인 백톨 교수는 미국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독일의 도이치뱅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듯이 중국은행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며 기존 제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항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banks in China right now that we could be sanctioning under the existing sanctions. And remember, sanctions is
미국 정부가 가장 최근 시행한 대북 제재 관련 조치는 북한 석탄 밀수출 활동에 대한 것으로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지난 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소재 대진 무역총회사와 중국 소재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회사, 홍콩에 있는 실버브릿지 해운사를 비롯해 베트남에 있는 회사 한 곳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고 이들 회사와 연계해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아시아브릿지와 캄브릿지, 럭키스타 등 4척의 선박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선임 자문관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중국이 행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법 대북 거래 주의를 환기하고 이런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 등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 감시망을 의식하던 중국이 이제 대놓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중국은 겉으로는 제재를 이행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들여오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며 제재로 다소 불편을 겪을 뿐 선박 간 불법 환적과 심지어 북한 선박을 입항시켜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ship-to-ship transfer, or even now I'm reading, now North Korean ships are just openly going into Chinese ports and dropping off the coal.
클링넨고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제시된 반증이 너무 많다며 중국은 오랫동안 유엔 제재 위반 행위를 못 번쩍했고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비정부 기구들은 이런 위반을 기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레이저 자문관은 중국 정부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다양한 행태를 보여왔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제재 이행 강도를 가끔 높이긴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북한에 더 가까이 다가가 정책 변환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며 북한의 외화 획득과 유류 수입을 돕는 중국 기업의 불법 거래를 못 본 척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컴 전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현재 그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제재를 채택하는데 한때 동참했었다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없는 한 국제사회가 금지한 북한의 행동이 제재 목록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제재 공조가 이뤄질 경우 대북 제재 효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준수를 유도하고 이행 노력과 관련한 훈련을 지원하며 은행들은 북한의 자금 획득과 송금 현황을 발견해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컴 전 의원은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도 훨씬 낮고 효율적인 제재 압박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효과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해 제재를 망가뜨리며 미국은행을 거친 김정은의 수익을 세탁하는 것을 못 본 채 하는 중국은행들에 대해 아홉 자리 숫자, 즉 수억 달러대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최대 압박을 가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런 수준의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김정은은 절대로 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영구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필리핀 해역에서 반잠수함 작전을 상정한 상호 운영성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와의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최근 미국과 일본, 프랑스 해군이 필리핀 해상에서 반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 7함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존 맥케인 호와 프랑스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에머라드 호,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휴가가 참여했습니다. 존 맥케인 호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이른바 쿼드 4개국이 지난달 실시한 말라바르 합동해상훈련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라이언 이스터데이 존 맥케인 호 함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전투 수행 역량 증진 외에 세 개국의 상호 운용성 증진을 통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7함대는 특히 오랜 동맹인 프랑스 해군과 미 해군이 7함대 작전구역에 함께 작전을 벌이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 참모대학 제임스 홈즈 교수는 23일 개인회견 전제로 VOA에 유럽의 동맹국이 미국과 태평양 영내 동맹들과 나란히 작전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이번 훈련이 유럽 국가 역시 중국의 서태평양 내 도발을 단호히 대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선포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중국에 맞서 싸울 나라로 일본과 호주, 한국, 싱가포르를 지목하면서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럽의 많은 우방도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도 지난해 아시아 영내 최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은 프랑스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지역이라며 적극 관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을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며 앞으로 적극적 안보 태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는 매우 경쟁력 있는 해군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프랑스, 영국 해군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된 함단 구성을 목표로 점층적으로 추진 중인 추세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홈즈 교수는 이번 훈련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미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제1도련선을 역으로 활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을 중국 영해 내로 봉쇄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한반도,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로 주변 지역에 대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이 설정했습니다. 홈즈 교수는 미국과 영내 동맹들은 제1도련선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장벽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특히 서태평양 내 적대적 잠수함 부대를 격퇴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동맹 공조도 활발히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우주군은 지난 18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 우주전략실과 역사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공군 우주미사일 체계센터가 개발 중인 우주영역 감시 광학센서 두 개를 2023년과 2024년 사이 일본의 준청정 위성체계 QGSS에 탑재해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준청정 위성체계 위성은 전세계가 아닌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국지적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나 미국의 위성보다 대상 지역에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오차도 가장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은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우주를 무기화할 의도가 없다며 우주에서 갈등이 시작되거나 연장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더 이상 우주에서 우위를 담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패권 경제국뿐 아니라 북한 등도 상당한 반위성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보유한 우주자산만으로는 이 같은 도발에 완벽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본 등 가치를 공유한 핵심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가 한국 김포시와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3차원 가상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오랜 역사와 두 나라가 마주한 현실, 미래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가 자매 도시인 한국 김포시와 협력해 비무장지대 DMZ를 주제로 한 3차원 가상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강을 넘어 프리존 DMZ, 강을 잃어버린 도시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지난 15일 시작돼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상 전시는 글렌데일 시립도서관이 운영하는 갤러리 웹사이트를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DMZ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김포의 한강하구 프리존에 대한 지역적 역사적 의미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프리존은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 경정협정에 명시된 자유통행구역이지만 실제로는 남북한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18년 남북합의를 통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으로 새롭게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여섯 명의 한국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프리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시각, 음향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혼합 예술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글렌델시는 지역 작가들을 한국으로 보내 김포시와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번 가상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시를 공동 기획한 글렌델 시립도서관 갤러리의 아라 오샤간 쿠레이터는 20일 VOA에 이번 전시를 통해 남북 간 경계라는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speak about the border. You can artists can reflect on the border. And I think
오샤간 크리에이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글렌델 시민들은 물론 미국인들이 한국과 예술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자신의 북한 내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을 막았다고 북한 여성이 이를 직접 밝혔습니다. 올해 초 북한 채널이 폐쇄되는 등 유튜브에 북한 관련 폐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을 평양에 사는 은하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성은 기존 유튜브 채널 에코 오브 트루스라는 계정을 통해 북한 내 일상 생활을 소개하던 북한 여성과 동일 인물입니다. 영상에서 이 여성은 최근 유튜브 측이 그동안 자신이 올렸던 영상들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Hello, this is Una from Pyongyang. Recently, the Echo of Truth, the YouTube channel where my videos were uploaded, was blocked.
22일 올라온 이 영상은 기존 계정이 아닌 Echo of Truth Returns, 즉 새로 만든 계정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신은 동영상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거짓 소식을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ll I know is it was blocked in violation of Google policy. Although I don't remember myself blaming anyone.
실제 이 여성이 영상 시청이 폐쇄됐다고 주장하는 기존 계정 Echo of Truth에 들어가 보면 모든 내용이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원래 약 5만 명의 구독자가 있었지만 23일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해당 계정에 올라온 영상은 모두 87개로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과거 이미 한 차례 올라왔던 영상들입니다. 대표적인 영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 북한 내 모든 방역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이 영상은 원래 올해 초 올라왔지만 시청이 막히자 지난 12일 재등록됐습니다.
Now that every measure is being carried out successfully and we have become one of the very few COVID-19
은하라는 여성은 새로 만든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유튜브 활동은 북한 당국의 새로운 선전 활동의 일부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항상 내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시도해왔고 이런 시도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유튜브가 북한 관련 계정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튜브는 올해 1월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 업체는 당시 폐쇄 이유에 대해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면서 계정이 서비스 이용 약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계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 폐쇄됐으며 이후 올해 1월 4일부터 비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했지만 1월 14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영상 등을 공유한 붉은별TV는 2019년 두 차례, 그리고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폐쇄됐지만 지난 14일 다시 개설해 보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유튜브 채널은 New DPRK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설된 이 채널은 어린 소녀의 가정생활을 비롯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 북한인들의 패션 등 약 50개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북한의 일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튜브 측에 이번 조치의 이유와 시청이 막혔던 기존 영상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탈북민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후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남산에 자리한 여명학교는 7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어렵사리 꿈을 키워가는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잦아들기는커녕 최근 3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조명숙 교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부터 학교 수업을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며 한국 생활에 익숙치 않은 어린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합쳐 총 79명 학생들 가운데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10명 남짓이고 나머지는 부모가 없거나 홀어머니뿐이라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79명 중에 12명이 무용거잖아요. 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엄마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셔도 나가서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공부한다고 간식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같이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른 이 학교 박모군은 올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을 할 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달리 물어볼 데도 없는 처지라서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박군은 상당수 학생들의 집이 지방이라서 학기 중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교실 수업과 원격 수업이 들쭉날쭉 진행되면서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학교로 올라오곤 하는 게 어린 학생들에게 큰 고충이라고 전했습니다.
집이 다 지방이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하니까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여러 번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피곤하고 고달픈 것 같아요.
현재 여명학교 학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 교감은 그나마 지난 봄학기가 시작될 무렵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격 수업이 처음 의무화할 당시 학생들이 사용할 노트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감은 당시 노트북 수십 대를 장만할 돈을 구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후원자들에게 간곡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3일 만에 노트북이 막 한두 대씩 오더니 한 75대가 후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은 노트북으로 다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너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로 유엔 인권위에 12월 10일 날 소개가 됐어요. 정말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후원의 손길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통일부로부터 학교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 교감은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나빠진 탓에 후원금이 10% 정도 감소해 당장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수를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원을 약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올해 얼마 내겠다. 근데 그 분들이 한 7천만 원? 7천만 원 좀 넘게 후원을 못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100분 정도가 이제 내년부터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들 아직 끊은 건 아니고 내년부터 끊을 분들인 거죠.
여명학교는 이와 함께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현재 빌려 쓰고 있는 3층 건물의 임대계약이 당초 내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유휴지를 타진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다행히 현 건물주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2023년까지 임대계약을 연장해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조 교감은 한국 사회엔 탈북민들에 대한 온정도 있지만 편견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 새 보금자리를 찾는 일에 한층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기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등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가장 늦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기구는 한 목소리로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시장조사업체인 피치솔루션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상 접종 시기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접종 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부터 늦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을 순서대로 1, 2,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피치솔루션은 그룹 1에 속한 나라들은 내년 6월까지 국민 대다수가 접종을 받을 것으로 그룹 2는 내년 9월까지 그리고 그룹 3은 2022년 2월에야 대다수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그룹 간 분류는 각국의 백신 개발 업체와 백신 사전 구매 계약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가장 늦게 접종이 예상되는 그룹 3에 속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해당 그룹에 속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부탄, 브루나이, 몽고,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등 9개국입니다. 이들 나라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일부 국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개발 업체와의 사전 계약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3에 속한 나라들은 자원에 대한 접근이 낮을 뿐 아니라 값비싼 가격 때문에 백신에 대한 욕구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9개 나라 가운데 북한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백신 개발 상황을 언급하면서 백신 개발을 완료하면 역내 관계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들, 즉 북한이나 스리랑카 등에 백신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가 분류한 그룹 1에 속한 나라는 호주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7개 고소득 국가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호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4개 제약회사와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개 계약이 유효한데 이를 통해서 약 8,300만 회의 백신 접종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호주 인구의 약 2배인 4,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2021년 초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도 4개 사전 구매 계약을 통해 5억 4천만 회의 백신 접종분을 확보했고 중국은 화이자 등으로부터 백신 1억 회 접종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내 자체 백신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400만 회의 접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 대해서는 그룹 2로 분류됐다며 한국은 의료체계가 발달한 나라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상당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등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근성이 낮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은 이번 보고서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국제단체 피플스 백신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 67개국은 내년 말까지 국민의 10%만이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개발 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인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나움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백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8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20억 회분을 확보했으며 내년 1분기에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proud to announce that COVAX has secured to access almost 2 billion doses of several promising vaccine candidates.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전 세계 경제 회복은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라며 이들 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지 않으면 선진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감염병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hallenge now is to ensure that vaccines are treated as a global public good. They must be.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금의 도전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전 세계적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12월 24일 미국에서 반흑인 비밀단체 쿠클럭스 클랜, 이른바 KKK단이 결성됩니다. 노예제도를 두고 북부 연방과 남부 연합이 처절하게 싸운 남북전쟁이 끝난 후 KKK가 생긴 것입니다.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지 얼마 안 돼 젊은 전직 남부 연합군 6명이 테네시주 플라스키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은 테네시주 출신의 남부연합기병대 중장 출신 네이슨 포레스트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를 불리게 됩니다. KKK단은 전직 남부군 사령관이나 병사, 남부연합정치인들로 조직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혼령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두건을 뒤집어 쓰고 다니며 테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KKK의 처음 주된 공격 대상은 흑인들이었지만 백인이라도 흑인들을 도우면 공격 대상이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동성애자, 이민자 등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KKK의 특성상 조직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권단체인 반명예훼손 리그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주에 42개의 KKK단이 조직돼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80년 12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오쩌둥의 미망인 장칭에게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흔히 줄여서 문화혁명 또는 문혁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혁명은 1966년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의 주창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추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적게는 몇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폐쇄적인 공산국가였던 데다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속출하던 사회 분위기상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은 1980년 12월 24일 사형 선고를 받고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